당신의 수다, 무슨 영화 보셨나요? 6월달 편 2부 녹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에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글들을 읽어보고 있고요. 여러분 1부도 먼저 청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업데이트한 나의 작은 시인에게 방송편도 여러분 청취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더운데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너무 덥다 보니까 잠을 설치고 그래서 더 하루에 맥이 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 방송 들으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힘을 내시고 편안함을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순길 오빠님의 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6월 16일 날 캐롤을 재감상하셨네요. 선거를 하고 시간도 많이 남길래 영화나 보자 하고 봤습니다. 마음에 드는 영화는 몇번 봐도 재밌고, 오히려 두 번째, 세 번째가 더 재밌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를 알고 보니 디테일한 감정들에 더 빠져들게 돼서 그런 것 같네요. 저도 공감이 가는 말씀이네요. 처음에는 이게 이야기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것들에 집중하기 때문에 그 영화에 담기는 여러 요소 중에서 그 이야기나 시각적인 그런 것들에 집중을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익숙해진 N차 관람, 뭐두 번째, 세 번째 이럴 때에는 이제 다른 영화적 요소들이 보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좋은 영화는 두 번째, 세 번째 볼 때마다 이렇게 좀 감흥이 달라지고 더 깊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읽어보죠. 저는 이 영화에서 그냥 케이트 블란쳇의 눈빛만 100분간 봐도 만족하면 나올 것 같네요. 써주셨고, 이어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 영화는 2017년작인데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이관왕, 감독상하고 미래의 사자상 두 개를 받았었던 영화네요. 초중반까지는 반전을 보여주는 영화인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보다가 너무 무미건조한 것 같아서 지루해질 쯤 클라이맥스에 이르러 크게 휘몰아치는 영화였습니다. 세상을 잘 알지 못해서 그런지 몇번본 프랑스 영화들은 등장인물들의 심리를 이해하는 데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초중반이 지루했던 것 같네요. 이 감독의 전작이 이 영화의 전 이야기라고 하네요. 30분짜리 단편 영화라고 합니다. 아직 보지 못했지만 한번 찾아보는 것도 이 영화를 이해하기에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영화의 원제는 양육권이라고 하는데 이걸 아직 끝나지 않았다로 바꾼 건 영화 나를 찾아줘 이후로 잘 만든 한국 제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양육권에 관련된 그런 영화인가 보군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승길 오빠님 비평 글 한번 읽어보았고요. 이어서 데이비 백곰님이 6월 18일 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 이 영화 보고 써주셨네요. 영화 감독, 제작자, 사진가인 아니에스 바르다와 사진작가인 JR이 프랑스 여러 마을을 여행하면서 주로 건물들 외벽 위로 각각의 장소에 연관된 사람들의 사진을 전시하는 다큐멘터리 로드 무비입니다. 영화의 원래 제목이나 영어 제목처럼 여러 각 인물 장소에 알맞은 사연과 의미가 담뿍 담긴 큰 규모의 예술 작품을 보는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영화를 보는 게 아니었습니다. 간만에 꽉찬 상영관에서 영화를 보았는데 제 뒷줄 대각선으로 좀 떨어진 쪽에 네다섯 명 정도의 중년 여성 관객들이 너무 시끄러워서요. 아, 극장으로 놀러 오셨나 보군요. 제가 서너 차례 뒤를 돌아보면서 패딩턴의 하드 스테어 눈빛을 보냈음에도 낌새를 알아채고 곁눈질로 저를 보긴 해서 그 빈도나 강도가 잦아들긴 했지만 완전히 조용히 있지를 못하시더군요. 자제해달라고 얘기하고 싶었는데 저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어서 거기까지 닿으려면 다른 관객분들을 해치고 가야 해서 그렇다고 큰 소리로 조용히 하라고 할 수도 없고요. 쪽지를 전달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자꾸 그쪽을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제 양옆과 뒤쪽 분들께 죄송하더라고요. 저 때문에 신경 쓰이실까 봐요. 상당히 거슬려서 영화 감상은 반 포기하고 저를 볼 때까지 쳐다봤는데 쳐다보면 입모양과 제스처로라도 얘기를 하려고요. 그랬는데 못본 척하고 정면만 응시해서 점점점 관람 시간의 절반은 속으로 제 이름을 부르며 싸우면 안 돼. 괜찮아. 화내지 말자. 라고 생각하느라 다 보냈네요. 후후후. 카페에서도 그 정도로 떠들면 시끄럽다고 느낄 정도였거든요. 대화를 아주 크크. 부스럭거리지만 않으면 음식 섭취 정도는 그래.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도 정말. 나중엔 어이가 없어서 웃길 정도였습니다. 영화 종영 후 쉬는 시간 없이 바로 강연이 시작되었는데, 강연하고 붙어 있는 그런 상영이었나 보군요. 강연 듣느라 열 받는 게좀 가라앉기도 했고, 평소에 관객들이 거의 다 빠지고 난 후에 상영관을 나가는 편이어서, 습관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기다리다가 그 시끄럽게 굴던 관객들을 놓치고 만 것입니다. 말을 했어야 했는데, 정말 너무나도 아쉬웠습니다. 이번엔 혼자 영화를 보러 간 것이어서 절호의 기회였거든요. 누군가와 같이 보러 갈 때에는 거슬리는 관객에게 얘기를 하려 하면 함께 간 사람이 옆에서 제 허벅지를 잡고 말려서 말 못한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영화 끝나고 나서는 제가 잊어버리거나 그냥 얘기하지 마라고 해서 안 하고 또 못하고요. 어쩌다 보니 글이 길어져 관람객 후기를 남기게 되었네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1부에서도 그 광크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데이비 백건입니다. 아주 제대로 광크를 당하셨군요. 극장으로 놀러 오시는 분이 계시죠. 이 영화를 본다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시원한 데서, 어두컴컴한 데서 앉아서 뭐 사랑을 나눈다던가, 음식을 섭취하신다던가, 수다를 떤다던가, 뭐 이런 이제 분들이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걸리신 모양입니다. 데뷔 백곰님이 아주 힘들게 보신 바르다가 사랑한 얼굴들이었고요. 네, 계속해서 데뷔 백곰님 글 이어서 읽어보죠. 6월 21일 날. 안녕하세요, 강신의 수다님. 엄청 졸린데 머리가 아직 다 마르지 않아서 잘 수가 없어서 놀러 왔습니다. 아, 새벽 1시 27분에 써오셨군요. 이전에 머리 길었을 때는 도대체 어떻게 달고 다니고 관리 다 해가면서 다녔던 건지 모르겠네요. 삭발하고 싶다는 말만 수년째입니다. 아, 여성분이 삭발하는 모습을 제가 현실에서는 본게 없는 것 같아요. 뭐, TV, 뭐 이런 데서 작품 속에서만 봤던 것 같은데, 이 삭발도 이렇게 어울리는 그 두상이 있잖아요. 저는 이 머리가 짱구 머리라가지고, 두상이 안 예뻐서 삭발을 해도 좀 이렇게 예쁘지가 않을 것 같아요. 삭발하면 시원하죠. 머리 짧게 자르면. 자, 영화 오션스 8 보셨네요. 오션스 시리즈를 좋아하는데 이번 작품은 조금 김빠진 느낌이었네요. 이야기가 너무 우연해 기대는 것 같습니다. 구멍난 부분은 웃음으로 무마하려는 듯 했고요. 그래도 재밌는 부분은 꽤 있긴 하더군요. 그래도 전체적으로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배우들 구경하는 재미가 있기 때문이죠. 장소나 물건의 스케일이 큰 덕도 있고요. 케인트 블란쳇 배우 멋집니다. 저도 그런 느낌이 되고 싶어요. 크크. 산드라 블록도 멋있고 섹시합니다. 메트로폴리탄 미술관에서 산드라 블록이 입은 드레스 저도 갖고 싶습니다. 앤 해서웨이 배우도 평소보다 더 예쁘게 나오고요. 나머지 배우들도 대부분 다 스타일 좋고 개성 있게 나오긴 하는데 연기는 펼칠 틈이 없더군요. 케인트 블란쳇이 고작 그렇게 나오다니. 선뜻 추천드리긴 쉽지 않네요. 그냥 로건 럭키 보십시오. 크크. 로건 럭키는 정말 마음을 훔친답니다. 그럼 이만 머리마저 말리러 가보겠습니다. 모두들 좋은 꿈 꾸시길. 그리고 이어서 제 답글에 대한 또 글을 써주셨네요. 말씀해주신 대로 영화가 여성에 중점을 두긴 했는데 저는 솔직히 그 부분에서는 별로였습니다. 언뜻 보면 여성들이 끌어나가는 듯 해도 조금만 들여다보면 여타 남성 주도적인 영화와 별반 다를 게 없는 캐릭터들끼리 사이가 엄청 좋긴 합니다. 저렇게 갈등 충돌이 없는 게 가능할까 싶을 정도로요. 팀 섭외도 술술 한 방에 잘 되고요. 요즘 들어 영화의 어느 한 요소만이라도 만족스러우면 나쁘지 않은, 괜찮은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그래서 오션스 8도 나쁘지 않은 걸로. 애니닉스님이 답글로 백곰님, 요즘 들어 영화의 어느 한 요소만이라도 만족스러우면 나쁘지 않은 괜찮은 거라 생각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하니 마음이 한결 편하네요. 라는 말씀. 이런 마음 들면 나이 먹어간다는 증거인데요. 제가 그랬거든요. 크크. 좋은 게 좋은 거긴 하죠. 저도 이런 마음으로 영화 보니까 막 쌍욕까진 하지 않더라고요. 크크. 네, 데이비 백원님이 다시 NY닉스님 남겨주신 댓글 읽고 했습니다. 최근에 그런 말 자주 듣네요. 요즘 저의 고민거리와 일맥상통하는 부분도 있고요. 네, 나이가 드시는 건가요? 왜 나이가 들면 이렇게 마음이 좀 유순해지는 부분이 커질까요? 워낙 많은 것을 경험하다 보니까 그 일보다도 더 심각한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체감하기 때문일까요? 나이가 들면 저절로 뭐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거든요. 경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또뭐 시야가 넓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는데 그래도 신기한 부분이긴 합니다. 돈 내고 영화 보는데 웬만하면 즐겁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저도 뭐 극장에 혼자 갈 때가 많이 있지만 좀 혼자 보는 걸 좋아하는 편이라서 이렇게 지인들과 같이 영화를 보러 가면은 그 지인들과 같은 공간에서 같은 시간을 보내는 것에 이제 만족감을 느끼러 가거든요. 그 작품이 뭐 좋든 안 좋든지 간에 추억을 만들러 가는 거죠. 그렇게 좀 나름의 쌍욕을 하지 않을 방법을 여러분도 다들 찾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화의 좋았던 점만 딱 집어서 그냥 기억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희 방송 옛날에는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방송을 했었는데 아무리 엉터리인 영화지만 이런 점에 집중해서 보시면 그나마 재밌을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다음 글 읽어보죠. 데이비 백곰님이 오목소녀 보셨네요. 6월 23일 날 한때 바둑 신동이었고 지금은 기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이바둑 박세환 배우가 월세를 내기 위해서 그녀의 주종목이 아닌 오목대회에 출전하는 내용입니다. 비현실적인 요소와 현실적인 요소들이 잘 섞여 있어서 전체적인 균형이 괜찮았습니다. 오목 경기나 오목에 대한 부분이 생각보다 적게 나와서 조금 아쉽긴 했네요. 영화로 개봉하기 전 옥수수 어플에서 무료로 제공할 때 보았는데 옥수수 자체 제작 웹드라마더군요. 웹드라마는 한 회차당 15분 정도의 길이라서 집중도 잘 되고 호흡도 짧아서 더 재미나게 느껴졌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침대에서 편안히 가벼운 마음으로 감상하시면 좋을 듯한 작품입니다. 주연을 맡은 박세환 배우 처음 보았는데 언뜻 언뜻 고아라 배우가 보이더군요. 그리고 독전 후기에 추가할 부분이라고 써주셨네요. 캐릭터들이 전반적으로 우습게 나온 덕에 조폭, 마약, 비리 등이 멋지게 그려지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겉멋은 있지만 멋지지 않은. 특히 차승원 배우가 맡은 브라이언 역할, 차승원 배우라서 그런 역을 맡아도 멋있는 거죠. 화면을 뚫고 나와 저한테 전도할 것 같았습니다. 극 중에서 이제 그런 설정의 캐릭터였죠. 뭐가 되었든 김주혁, 진서연, 박해준 배우 최고입니다. 차승원 배우가 또 무슨 영화를 찍으셨다고 나오더라고요. 조만간 개봉할 것 같습니다. 네, 데이비 백곰님 오목소녀였고요. 네, 데이비 백곰님 글이 계속 이어지네요. 주말 잘 보내셨나요? 저는 지난 주말 정말 오래간만에 혼자서 1박 2일 동안 집에만 있으면서 즐겁고 평화롭게 잘 놀고 쉬었네요. 그럼 간만에 VOD 후기 몇개 적어보겠습니다. 곤지암 보셨네요? 안 무서운데? 하며 보다가 중반 이후로는 점점 점점점 결국 어흑 못 보겠어 하면서 소리 끄고 화면만 띄엄띄엄 건너뛰면서 보았습니다. 내용은 궁금했거든요. 중후반부에 귀신이 그 불쾌하고 무서운 소리만 내지 않았더라면 계속 볼수 있었을 텐데 큰 고비였습니다. 결론은 볼만한 공포 영화였습니다. 제대로 보진 못했지만요. 크크. 그래도 혼자 공포 영화 보기 로망은 실현했네요. 네. 공포 영화는 혼자 봐야죠. 아닌가요? 같이 봐야 더 재밌을까요? 같이 막 소리 지르고 막 옆에 사람 놀라는 것에 내가 놀래고. 악녀도 보셨네요. 한국 영화죠. 악녀가 너무 착합니다. 바보 같기도 하고요. 맨 마지막 표정 한 번만 악녀다웠네요. 액션은 신선했습니다. 옛날에 서든어택 게임이죠. 서든어택 할때 이후로는 그런 카메라 워크를 오랜만에 보았어요. 영화에선 처음 접해봤네요. 원체 이야기 자체에 대한 기대가 거의 없기도 했지만 그냥 대충 넘어갔습니다. 그래도 액션은 흥미진진하고 재밌어서 보셔도 좋을 듯합니다. 김옥빈 배우의 노력, 고생의 결과물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녹음했던 존윅 3편에서도 이 악녀의 장면을 오마주했다고 감독이 밝히기도 했죠. 램페이지도 보셨네요. 35분 정도 보다 껐습니다. 유인원에 대한 거부감이 있는 편인데 늑대도 나온다고 하길래 보았습니다. 보다가 지루해서 정작 늑대가 등장할 때쯤 꺼버렸네요. 그다음에 댐버 걸즈. 바로 이 모습이 요즘 10대 학생들의 모습입니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피상적이고 판타지 같은 10대의 모습이 아닙니다. 현실 그 자체입니다. 10대에서 벗어난 지 오래되셨거나 아직까지도 그들을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 추천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어른이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께도 좋게 보셨네요. 댐버 걸즈. 데이비 베코니 VOD 여러 후기들 한번 읽어보았고요. 시카리오 2탄이 개봉했었죠.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6월 27일 날 황금 날개님께서 오랜만에 적어주셨네요.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오랜만입니다. 그동안 여러 편의 영화를 보았지만 그닥 좋지 못했죠. 오늘 기다렸던 시카리오 2편을 보았습니다. 전편의 시종일관 느껴지는 긴장감과 액션, 잔인한 복수, 를 염두에 두고 기대가 컸습니다. 이번 악당은 누구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할까? 시작부터 쇼핑몰에 테러가 발생하고 좋았죠. 그 다음부터는 얘기가 산으로 가더만요. 막강한 미 정보국의 화력으로 거대한 악당이 아닌 졸개들만 처리하고 악당 딸의 의미 있는 역할도 없고 처음부터 나온 꼴통 청년은 명만 길고 어느 하나 완결성은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고 댓글 알바들은 사기 점수로 도비하고 왕짜증. 네, 이 글에서도 느껴지네요. 에나닉스 님도 보셨네요. 1편은 극장 흥행에는 실패했지만 그래도 워낙 평이 좋아서 2편은 흥행 좀 하겠네 했습니다. 그런데 개봉날 저녁 타임에 한 10명이서 봤네요. 크크. 개봉날에. 대한민국 영화 시장은 여성분들의 취향이 아니면 흥행이 힘든 것 같습니다. 영화가 마초 성향이 강하기도 하고 1편의 연장선상에도 있기 때문에 큰 흥행을 힘들어 보이네요. 이번 편은 앞서 황금날개님 말씀대로 1편보다 많이 못합니다. 1편의 분위기를 그대로 계승했지만 비장미나 장중함은 많이 떨어지고요. 이거 감독이 바뀌어서 그런 거겠죠. 굳이 이 영화를 속편을 만들어서 시리즈화할 필요가 있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냥 1편의 분위기와 인물들을 이대로 섞이기엔 너무 아까웠던 제작사가 욕심을 부려서 이 편을 만든 것이라는 생각밖에 안 드네요. 여담으로 프란시스 포드 코폴라 감독님이 얼마 전에 본인은 대부 2편과 3편은 찍기 싫었다 하셨다는데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드니 빌레브 감독이 시카리오 2편 감독을 안한 건지도요. 크크. 총격 장면과 배경음악, 촬영 등은 좋았지만 역시나 이것들도 1편과 비교를 피할 수 없고 1편에 비하면 많이 모자랍니다. 조시 브롤린 배우는 연기와 목소리는 좋은데 팔이 너무 짧아 보여서 약간 웃겼습니다. 맞아요. 약간 좀 몸에 비해서는 팔이 좀 짧아 보이긴 하죠. 어떻게 보면 그게 더 귀여운 느낌일 수도 있겠지만 미국판 올드보이에서도 장도를 휘두르는데 팔이 짧아 보이더니만 이 영화에서도 쇼팔이 형님으로 나오네요. 또 타노스가 워낙 인상 깊어서인지 이 영화를 보면서 저 형님 손가락 한번 튕기면 반은 그냥 죽을 텐데 왜 저리 총질이시래? 하는 생각도 들고요. 크크. 네, 타노스 형님이 짱이죠. 끝으로 3편을 만들기 위한 마지막 장면은 호불호가 갈리고 있다는데 스포는 하지 않겠고 그저 저는 불호 쪽입니다. 이렇게 써주셨고요. 데이비 빼꼼님이 답글 써주셨는데, 한국 영화 시장은 여성 관객의 취향에 맞지 않으면 흥행이 안 되나요? 저와 제 여자 사람 친구들이 좋아하는 영화는 왜 대부분 다 망했을까요? 크크, 에누아니스님, 상반기 힘드셨으니 하반기는 행복하고 즐거운 일들만 꽉꽉 가득 차시길 바래요. 저도 상반기는 힘들어서 아주 열이 받는 지경이었습니다. 전에 남겨주신 후기 보고 머니백 보았는데 예상보다 재미있더군요. 추천 감사합니다. 그리고 에나닉스님 답글로 제 개인적인 분석이긴 하지만 소위 대박 영화의 공통적 특징은 일단 데이트용으로 무리가 없는 영화라 보거든요. 아, 그래야만 흥행이 한다. 영화 데이트 시에 여친이 원하지 않는 영화는 남자들도 역시 보지 않죠. 억지로 보자 하면 싸우니까요. 크크. 그리고 남자들은 남자들끼리 삼삼오오 모여서 영화관에 가는 일이 아무래도 여자분들보다는 적으니까요. 네, 그럼 좀 이상하죠. 굳이 갈 수는 있는데 모여서 영화관에 간다는 생각을 잘안 하는 것 같아요. 영화관에 갈 돈이면은 PC방을 가겠죠. 아니면 뭐 다른 스포츠를 하러 가던가. 결국은 여심을 잡는 게 흥행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거. 데이비 백검님도 하반기에는 좋은 일만 많이 맞으세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청취자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 쪽에서 제가 생각하는 거는 그 가족들을 붙잡아야 되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녀노소, 구분 없이 볼수 있는 영화. 마블 같은 경우도 연령대 상관없이 남성들이 많이 보지만, 마블 영화 같은 경우는. 그래서 연령대 상관없잖아요. 나이가 많은 분들도 보시고, 나이가 어린 그런 친구들도 보고, 나이가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갈 때는 엄마나 아빠가 또 같이 가고, 뭐 이런. 자, 시카리오 2편 비교 감상이었습니다. 황금날개님과 에나니스님 모두 좀안 좋게 보신 것 같습니다. 자, 제가 왓치맨을 봤네요. 이거 유명하다고 하는데, 잭 스나이더 감독의 2009년작입니다. 청불이고요. 폭력, 선혈, 선정성 모두 난무합니다. 잭 스나이더 감독이 영화 300을 연출했던 걸 잊었네요. 때깔이 좋습니다. 초능력보다는 약간의 괴력 정도로 능력을 갖고 있는 히어로들이 시간이 흘러 은퇴를 한 상태인데요. 그중에 자유분방한 히어로 한 명이 타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를 파헤치는 한 히어로의 시선으로 영화는 전개되죠. 제가 예전에 졸면서 봤던 탓인지 이번에 새로운 영화 보는 느낌이었습니다. 히어로 공식을 많이 깨는 작품이네요. 중간에 말도 되지 않는 캐릭터나 이야기 전개가 있지만 특히 후반에 그래도 히어로들의 실생활을 보여주는 면은 참 신선했습니다. 남성 히어로가 성폭행을 하려 했다든가 미성년자 히어로와 연애를 했다는 얘기던가 분노 조절을 못해서 지나치게 폭력적인 영웅도 있고 뭐 이러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영웅들의 그 뒷면, 어두운 면 이런 것들을 제가 얼마 전에 그더 보이 그 영어 제목은 브라이트본 봤는데 제가 그걸 아직 블로그에 남기진 못했었죠. 근데 그건 슈퍼맨의 흑화를 그린 얘기인데 굳이 얘기하자면 힘이 있는데 굳이 착할 필요가 있나? 뭐 그런 우리 상상을 할수 있잖아요. 왜 힘이 있으면 꼭 착해야 됩니까? 힘이 있으면 뭐 그만한 책임을 져야 된다? 왜 그래야 되죠? 이런 것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한 영화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영화가, 더 보이라는 영화가. 마찬가지로 이 왓치맨에서도, 힘도 갖고 있고, 게다가 어떤 자신의 주목도가 점점 떨어지고, 뭘 해야 될지도 모르고, 이렇게 방황하다 보면은, 자신의 힘을 이용해서 나쁜 욕망을 또 구현하라고 시도하는 거고, 뭐 이런 등등등. 이런 모습들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것을 보여주는 작품이죠. 여타 마블이나 DC의 히어로가 관객의 환타지를 채우면서 약간의 인간성을 양념으로 갖고 있다면 이 영화 속 히어로는 환타지의 틀을 갖고 있긴 하지만 그 내용물은 그저 인간 그 자체였습니다. 원작은 DC 그래픽 노블이고요.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좀 표현하려고 한것 같다. 11호에서 히어로의 힘과 권력을 어떻게 누가 통제하는가 하는 명분상의 문제로 갈게 되는데 왓치맨은 그 너머의 일을 보여줍니다. 오히려 히어로 각자가 모두 자신만의 욕망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왓치맨이라는 작품이 좀더 심오하게 따져 들어가면 정의를 구현하는 사람은 도대체 누가 감시하는가? 누가 그를 정의롭다고 판단 내리겠는가? 라는 그런 근원적인 질문에서 시작한 작품이라고 하는 평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아마 대부분 그런 평이 주류일 겁니다. 이 영화에 대해서. 요즘에 OCN에서 왓처라는 한석규 씨 나오는 작품이 있는데 굉장히 재밌게 보고 있는데요. 오랜만에 아주 보는 약간 소프트한 하드보일드 그런 느낌인데. 11호 같은 경우도 그랬었죠. 오히려 히어로들 때문에 선량한 시민들이 죽었잖아요. 물론 영전 일을 하다가 뭐 의도치 않게 발생한 것들이지만 권력이라는 거는 항상 상호 견제를 해야 되는데 이 우리가 작품으로 보고 있는 히어로들 같은 경우는 워낙 특출난 힘이잖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 일반 뭐 민주주의 시스템 가지고는 그 사람들을 감시 통제할 수가 없잖아요. 그거를 다 뭉개트릴 정도의 힘이니까 그런 초인이잖아요. 근데 왜 그런 초인이 필요하냐면 우리 일반 현실의 시스템이 구할 수 없는 혹은 구현할 수 없는 정의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시스템 밖에 초인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제 그런 것도 좀 비판하는 편입니다. 영웅물을 볼 때는. 제가 뭐몇번 말씀드렸었죠. 그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초인, 영웅들에게 떠넘기는 겁니다. 우리 시민이 직접 해야 될 일들을. 저렇게 큰 일이니까 저 초인도 애를 먹으면서 해결할 정도의 일이니까 우리는 해결할 필요가 없어. 우리는 나설 필요가 없어. 이런 마음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영웅이 그 일을 해결했을 때 뭔가 대리만족을 느끼고 정의가 구현됐다는 그런 쾌감을 느끼는 건데 이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시민이 직접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영웅물을 그런 면에서 좀 비판하는 편이긴 합니다. 샤말란 감독의 영웅 히어로 시리즈 저희가 세편다 녹음을 했었죠. 마지막 이제 글래스 편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주제로 흘러가잖아요. 시민들이 결국 나서야 된다. 사회를 그림자 속에서 움직이고 있는 지배하고 있는 자들을 시민들의 힘으로 그들을 먼저 정확하게 알고 또 그들을 분쇄하는 그런 것에 나서야 된다라는 걸로 이제 결말이 되죠. 거기서 나오는 그 초인들은 다 약간 좀 결함이 있는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죠. 샤말란 감독 방식으로 그 히어로에게 인간성을 그렇게 부여한 겁니다. 자, 제가 여러 말을 했는데. 뭐 그랬습니다. 왓치맨이라는 영화에 대한 주류적인 평가는 정의를 구현한 자들이 정의롭다고 과연 누가 말할 수 있는가? 누가 그들을 감시하는가? 라는 그런 평가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영화를 봤을 때 인간의 욕망을 그대로 그린 점이 좋았다. 아무리 힘이 있다고 해도 그 사람이 착하다는, 착해야 한다는 그거는 일종의 편견이고 고정관념이거든요. 착하기 위해서 누구나 노력을 해야 되고 악한 일을 하지 않도록 항상 그 사람 설득하고 보살펴주고 해야 되는 거죠. 그가 힘이 있다고 무조건 착할 것이야. 착해야만 해. 이렇게 판단하고 손을 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계속 읽어보죠. 제가 애정하는 킥에스 1편에서 핫걸이 탄생하는 이유도 복수심이었습니다. 킥에스 1의 영웅들은 대의 명분이 아니라 소소한 일상의 불의에 맞서고 있었고, 오히려 악한 진영이 이들을 타겟으로 삼아 공격을 감행하죠. 여하튼 기존 공식에서 벗어나는 참신함이 느껴지는 왓치맨이었습니다. 화끈한 청불의 화면을 원하시면 좋아하실 듯 합니다. 물론 이야기 개연성은 살짝 옆으로 제쳐놓고요. 이렇게 써놨네요. 제가 항상 그 윤리적 당위와 사적 동기, 개별 사적 동기를 두 가지 항상 함께 말씀드리잖아요. 이두 가지가 함께 존재해야만 하고, 왜냐면 실제 현실에서 두 가지가 존재하니까. 그래서 영화 속에서도 이두 가지가 항상 함께 존재해야 되고, 이두 가지가 화학적인 결합을 할때그 시너지가 그 인물이 또 강한 행동을 할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것이다. 근데 제가 1부였던가요? 염력 같은 그런 영화들. 그저 정의감에 투철한 윤리적 당위로만 움직이는 인물들은 재미가 없습니다. 영화에서. 왜냐면 현실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고 너무 평면적이거든요. 인간성이 거세된 거죠. 윤리성이 반드시 인간성과 등치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근데 요즘에 그런 것들을 좀 많이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도 말씀드린 적 있지만 가장 강한 개별 사적 동기는 복수다. 복수만큼 순수한 사적 동기는 없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복수를 추천하는 건 아니죠, 여러분. 네, 안 됩니다, 여러분. 자기도 망가지는 길입니다. 네, 하여튼 제가 본 왓츠맨이었고요. 네, 쓸데없이 말이 길어졌네요. 자, 에나야닉스님 글 6월 29일 날 써주셨네요. 안녕하세요, 강신혜님. 무려 올해가 벌써 절반이나 훌쩍 가버렸네요. 개인적으로 올해 유독 힘든 일이 많고 꼬이기만 해서 빨랑 지나가 버렸음 합니다. 기억의 밤을 보셨네요. 이 영화는 좀 까야 할것 같습니다. 온통 기시감 덩어리에 이 짝퉁스러움이란 오바스런 설정과 억지 우연은 보너스. 장항준 감독은 무한상사 편도 망쳐놓다니. 이 영화도 그 망한 무한상사처럼 만들어 놨더군요. 장르도 불명확하고 배우들 연기들도 겉도는 느낌. 특히 추격 장면과 기타 액션씬은 정말 영화상에서 보여주기엔 다소 민망한 무한상사의 그것과 판박이 수준입니다. 심지어 스토리텔링도 무한상사와 비슷하고요. 뭐 이건 부인인 김훈희 작가의 영향일 수도 있겠네요. 엔딩 크레딧 전에 쿠키 영상 하나가 나오는데 진짜 이 장면을 왜 넣었지 싶었습니다. 영화를 올드하게 만드는 활용점정한 다 타버린 쿠키였습니다. 그리고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 보셨는데 요거 비교 감상 해보겠습니다. 에나닉스님, 영화의 완성도든 재미든 떠나서 일단 주인공과 공감이 무척 많이 됐습니다. 저는 비록 자식이 없지만 자녀가 없지만 초반 주인공이 자신의 삶에 대한 고뇌를 보여주는 장면은 마치 제 얘기를 하는 것 같더군요. 주인공의 갈등이 해소되는 일련의 사건들이 다소 자기적이긴 했지만 개인적으로는 힐링이 많이 된 영화였습니다. 어쩌면 이 영화의 제목처럼 누군가 그냥 괜찮아요 하고 위로해 주기를 바라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음악 그리고 주연인 벤 스틸러의 연기 괜찮았고 자신의 인생을 반추해 보기에 썩 괜찮은 영화였습니다. 네, 저도 이거 봤는데요. 중년 남성분들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7월 15일 날 데이비 백곰님도 이거 보셨는데 제가 미리 땡겨와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아요, 미스터 브래드. 극 중에 47으로 나오는 주인공 브래드가 평균 수명이 절반이 지난 적지 않은 나이임에도 그 정도로 자기중심적일 수 있다는 것에 놀랐습니다. 본인 위주로 세상이 돌아간다고 생각하는 여러 가지 의미로 대단하더군요. 브래드 본래 성격이 아니라 중년의 위기를 겪느라 잠시 그런 거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필요 이상으로 자기 자신에 빠져 살다 보니 착각에 빠져 피해의식을 느끼고 열등감에 젖어 있을 수밖에요. 외부의 자극에 쉽게 흔들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가치 판단 결과 값이 너를 뛰고요. 아들에게 본인을 투영시켜서 이해하기 힘든 언행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아들이 착하고 아빠를 잘 참아주더군요. 그런 자식 있으면 참 고마울 것 같습니다. 주인공은 주변 친구들의 성공을 보며 시기 질투하며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깎아내리기까지 합니다. 이미 충분히 갖고 있는데 말이죠. 그리고 어떤 외부의 대상과 나를 비교하는 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짓 아닌가요? 비교를 통한 상대적 행복, 상대적 불행 두 가지 모두 정말 아닌 것 같습니다. 영화 버닝이 떠오르네요. 종수가 왜 벤에게 열등감 같은 걸 느끼는지 머리로는 알겠지만 심정적으로는 모르겠던 저는 브래드가 사심을 품었던 하버드대 학생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전반적으로요. 버닝에서 종수가 왜 벤에게 열등감을 느꼈을까?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갑니다. 아마 남자분들은 다 이해가 될걸요? 굳이 막 자존감이 충만한 분이더라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는 다 조금씩 열등감을 느낄 것 같아요. 좀 이해는 됩니다, 저는. 이게 그거죠. 사회적인 세뇌를 당한 거죠, 사실은. 남성들도 뭔가 더 많이 갖고 있어야 되고, 여성에게 자신이 내보일 게더 많아야 되고, 뭐 이러한 것들이 계속 주입을 당하다 보니까 그런 열등감을 느끼는 건데, 슬픈 얘기죠, 사실은. 근데 그 버닝에서는 그 여성이 사실 그런 거 신경 안 썼잖아요. 유아인에게 그런 걸 바라지 않았잖아요. 그저 자신에게 공감해주고, 그러길 바랬는데 뭐 괜히 막 쌍욕하고 뭐 이상한 표현 쓰고 막 그랬잖아요. 거기에 상처받고 이제 그다음부터 영화상에서 안 나오잖아요. 계속 읽어보죠. 역시 SNS는 최대한 하지 않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엔 남 사는 것도 궁금하지 않고 제 것을 보여주기는 더 싫고 무엇보다도 귀찮아요. 그냥 만날 사람은 만나서 얘기하면 되고 따로 연락하면 되고. 댓글로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올해도 못 가겠네요. 더위는 저를 소극적으로 만듭니다. 하드코어한 작품들이 많은 듯해서 재밌어 보이는데 말이죠. 이렇게 써주셨네요. 영화 속에서 그 남자 주인공을 이제 갱년기로 보면은 좀 이해가 되죠. 남자들도 갱년기를 심하게 앓거든요. 여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이제 좀 사회적으로 많이 활발하게 의논도 하고 좀 오픈된 그런 상태인데 남성 갱년기에 대해서는 잘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때 뭘 먹어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잘 알려지지가 않았죠. 그러니까 이것도 참그 남성성에 대한 고정된 그런 사회적 편견인데 남성은 무조건 강해야 된다, 다 참아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남성이 갱년기로 막 울어 질질 짜 그러면 멋져 보이지 않잖아요. 강해 보이지 않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자기도 숨기고 사회적으로도 그런 것들을 잘 말해주지 않고 뭐 그러다 보니까 그 영화 속에서도 좀 갱년기로 보면 되지 않을까? 데이비 백곰님이 공감을 써주셨네요. 확실히 남성은 감정을 드러내지 말아야 한다는 사회적 압박이 있는 강한 것 같아요. 다 같은 인간인데 고작 성별에 따라서 여러 가지 것들을 규정짓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특히 감정 부분에 있어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안 그래도 전부터 여쭤보려고 했는데 강신의 수자님 초기 방송 따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그리고 적당히 찌질하면 친근감도 들고 귀엽다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바로 적당히 찌질합니다. 초기 방송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에 올렸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웠죠. 워낙 이제 부끄러워서 지웠었고, 한 2년 됐나요? 네. 그 전에 지웠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요. 저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음질이 워낙 안 좋고요. 그때 뭐 내용도 지금하고 전혀 다르죠. 저희가 방송에 그 NG라고 올리잖아요, 항상. 이 정규 방송이 아닙니다. 저희 지금 올리고 있는 것들은 그냥 한번 시험 삼아서 해본 거예요. 원래 부수적인 거였고 원래는 우리 실제 사연과 영화 속 내용을 결부해서 우리 스스로의 찌질함을 한번 밝혀보자, 대우각성해보자, 뭐 이런 취지의 방송, 이제 그게 정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연애의 목적 제목이 맞나? 그런 영화에 있어서는 우리 주위에서 다른 이성에게 불쾌감을 줬던 적 그런 것도 한번 반성해보자. 혹은 뭐 그런 사연들 이런 것들을 영화 접목해서 한번 얘기도 해보고 뭐 그랬었죠. 아마 영원히 이제는 오픈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방송들입니다. 초기 방송.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 요거 비교 감상이었고요. 앞서는 기억의 밤, 앤와이닉스님 글이었습니다. 이 괜찮아요, 미스터 브레드는 중년 분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지님이 저희 채피 방송편 페이지에 6월 29일 날글 써주셨네요. 이 영화 예전에 봤었는데 세부적 내용은 잘 기억이 안 나네요. B급 정서를 잘 모를 때라 영화가 좀 유치하고 기대보다는 실망했던 느낌이 어렴풋이 듭니다. 스포일러를 잔뜩 하셨다니 방송 재미있게 들어볼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로봇 SF 시리즈 1, 2, 3, 거기 세 번째로 채피를 녹음했었죠. 로봇 SF는 인간 다음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을 로봇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시리즈를 했었고, 채피 같은 경우는 이 감독 자체가 B급 정서로 이 감독 작품들을 봐야 재밌습니다. 특히 이 채피 같은 경우는 더더욱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에누아닉스님이 답글로 닐 블럼케프는 디스트릭트 9이 워낙 빼어나서 후속작들이 상대적으로 평가 절하되는 것 같아 안타깝네요. 마치 M나이트 샤말란 감독 같은 케이스이지 싶어요. 꼭 샤말란 감독처럼 재기하기를 응원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후속작들이 지금 다 망하고 있죠? 디스트릭트 9 같은 경우도 저는 B급 영화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곤충같이 생긴 외계인 나오고, 주인공이 그 사람들처럼 되어버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처지를 완벽하게 공감하게 되고. 그런 영화잖아요. 근데 그것을 이제 주류평론에서는 엄청난 뭐 은유다, 뭐 상징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했는데, 아닙니다. 그냥 B급 정서입니다, 그게. 처음부터 B급 정서예요, 이 사람은. 거기 나오는 무기 컬렉션, 똑같이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 영화들에서도. 아, 자, 채피에 대해서 수지님 써주셨고요. 자, 이제 마지막 댓글들입니다. 곰띠님이 트위터로 써주신 것들 세개 연이어서 읽어보면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날 써주셨는데 제가 여기서 읽어보죠. 강시대님이 영화 오아시스에서 막혔다. 그 제가 지금 이창동 시리즈 하고 있는데 오아시스에서 막혔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관련 검색해보았습니다. 저는 영화를 봤다고 할수 없을 만큼 간을 보고 외면해 버린 케이스인데요. 이 영화는 제대로 완주해 보겠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편견은 누구에게나 있죠. 일단 보고 나서 글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6월 5일 날이 영화 보시고 써주셨네요. 설경구 문소리님 연기 정말 좋더군요. 외면해야 내 마음이 가벼워지니 안본 영화가 아니라 그냥 보기 싫어서 안 봤던 영화인데 강신혜님 덕분에 잘 봤습니다. 극중 장애인이 속한 가족의 야비함, 비루함, 그리고 어떤 보상 심리가 영화를 끌고 가는 힘이네요. 아무튼 종두는 남자다웠고 공주는 사랑스러웠습니다. 이렇게 써주셨네요. 이 오아시스에서의 설경구 씨 연기를 제가 제일 좋아합니다. 박하사탕보다도 더 좋아합니다, 저는. 괜히 막 울부짖지 않아도 슬퍼요. 그 인물을 보면, 그 연기를 보면. 이 오아시스에서는. 자, 6월 29일 날 곰띠님이 에일리언 2편 보고 써주셨네요. 제가 이 영화를 본게 86년 겨울 이태원 카페였습니다. 제임스 카메론의 2편을 극장에 가서 보았죠. 알고 보니 1편은 79년에 만든 작품이다군요. 어떤 이유로 2편이 먼저 수입된 경우인데요. 리들리 스콧, 그러니까 에일리언 1편을 만든, 그리고 87년에 개봉했었는데, 리들리 스콧과 제임스 캐메론은 상상력에서 약간 분위기가 달랐고요. 제임스 캐메론의 2편보다는 리들리 스콧의 1편이 훨씬 낫습니다. 이렇게 써셨네요. 2편보다는 1편이 좋았다. 그런 말씀이네요. 와, 86년. 와,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옛날 얘기 해주실 때마다 참 재미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 녹음하겠습니다. 무슨 영화 무슨 날 6월달 편 2부였고요. 2018년에 써주신 것들 읽어보았습니다. 지금 계속 밀리고 있는데 요거 빨리 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은 팟빵에는 현재 올리고 있지 않죠. 쥐약과 파티와 아이튠즈, 외국 어플들에서 업데이트 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도 올리고 있는데요. 조금 늦게 올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희 블로그 찾아오셔서, 이 페이지에 여러분들 보신 영화 후기를 좀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고요. 이 방송편 들으시면서 좀 불만스러운 부분들도 댓글이나 여러 가지 뭐 트위터나 뭐 블로그 방명록 혹은 방송편 페이지 이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더운데요. 하지만 여러분, 조금만 참으면 아주 추운 겨울이 곧올 겁니다. 이제 기대작들, 뭐 봉오동 전투 뭐 이런 것도 개봉하고, 요즘에 일본 관련해서 이제 주전장이라는 다큐멘터리도 의미가 있는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뭐 장르 영화들도 계속 나오네요. 저는 사자, 안성기 배우가 나오는, 그다음에 뭐 변신이라는 영화도 8월 달에 개봉하네요. 이것도 꽤 기대가 있던데. 영화 성수기가 오니까 여러분 더워도 잘 견디시면서 지내시길 바랍니다. 그럼 여기서 인사드리죠.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